계속해서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5장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 회의가 열린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다 지금 유대인들이 다 그 교회의 구성원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상들이 유대인 조상들이 지금 천년 1500년간을 그렇게 지켜오던 그런 어떤 모세 율법과 이제 이 전통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교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특별히 할례의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할례라는 게 뭐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고 이제 그런 문제인 거죠. 마치 우리가 조상 대대로 우리가 김치와 된장국을 먹고 우리가 살았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지금 이 유대인에게는 이 할례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불거진 것이냐면 이 할례가 구원과 이제 결부되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할례를 이제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가 대단히 큰 논쟁이 되었고 대단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까다로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이제 상의했습니다. 그랬을 때 격론이 벌어졌죠. 아주 논쟁이 이제 심하게 이렇게 이제 논쟁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이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했고. 또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교회 기둥처럼 여겨지던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회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성령님과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결정이지만 또 성령님의 결론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그래서 네 가지를 주의사항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네 가지 주의사항도 이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네 가지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면 너희가 잘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올무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 지금 이 할례의 문제는 이 15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걸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철저한 유대인들도.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올무를 이러한 멍에를 이방인으로서 전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하던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왜 그러한 것들을 지키게 강요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로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서 뭔가 지킬 것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없다. 이것을 일단 아시고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최소한 이런 것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한 것이 그 네 가지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서신을 전달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부터 보니까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알아보자.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6절부터가. 그러니까 지금 35절에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지금 안디옥에 머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선포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 한동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자신이 그 1차 선교 여행 동안에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곳들, 이방 지역에 그 교회들이 참 어떻게 잘 지내는지 방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물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요한 마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요한 마가.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가자고 결심했지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실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요한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에는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않냐라는 그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바나바는 이제 마가가 이제 자기의 이 조카이기도 하고, 또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이름의 뜻 자체가 위로의 아들 그랬죠. 그러면서 조금 더 이렇게 사람을 좀 많이 품는 그러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교회를 섬길 그러한 결단도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를 그래도 기회를 다시 한번 줘서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이게 이제 워낙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 전하는 이 일이 워낙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감도 없이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다시 또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툼이 격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바울과 같은 분들도 이렇게 다툴 수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의아심을 갖는 것이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 바울 형제님을 뵙고 형제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제 여쭤봐야 정확한 심정을 알겠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도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성령님께 쓰임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여전히 그 바울의 기질이 여전히 그 안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러한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지 않고 서로 이렇게 방향을 달리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이 복음이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선포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제 16장을 조금만 보겠는데요. 이 16장에서는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6, 17, 18장 세 장에 걸쳐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에서는 이제 루스트라, 또 드로아, 빌립보 이렇게 이제 세 군데에서의 이제 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1절에서부터 나오는 지역이 이제 루스드라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더니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자, 엄마는 유다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이제 헬라인이죠. 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도시들을 지나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을 그들에게 전달하여 지키게 하니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가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루스드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14장에서 이제 1절에서 이고니움이 나왔고 8절에서 루스드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 루스드라라는 이 도시는 이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색채가 대단히 뚜렷한,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이렇게 있으면서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최소한 10명의 유대인이 있었다는, 유대인 남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루스드라는 지금 회당이 없었던 것을 볼때 유대인 남자들이 거의 없었던 거죠. 이런 지역이었고, 또 이때 여기서 이제 모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걸은 적이 없던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을 이제 치료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 사람들이 바나바는 주피터라 그러고 또 바울은 머큐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두 사람에게 마치 신들에게 제사 지내듯이 희생물을 드리려고 했던 곳이었지요. 그렇죠? 루스드라 입구에 이런 그 신전들, 주피터와 머큐리의 신전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이곳은 또 어떤 곳이었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대단히 그참 악몽과도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이 에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제가 믿기에 실제로 바울이 이제 죽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것으로 생각해서 도시 밖에 이제 끌어냈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지금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 돌에 맞아서 이 죽은 이 순간에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한 것이 아니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지역 특성상 험한 산들이 많고 사람들이 전쟁을 좋아하고 성품이 대단히 사납고 포악하고 난폭한 그러한 것으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가를 치르고 지금 회심자를 얻었던 곳이 이 루스드라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지금 2차 선교여행 때 지금 제일 먼저 그쪽으로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우리 군대에서 지긋지긋하면은 군대 제대하면 어떻습니까? 군대 방향을 보고는 뭐도 안 한다. 뭐 오줌도 안 넣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으로 끔찍한 악몽과 같은 그 도시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다시 이곳을 보게 될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정말 잊지 못할 귀한 그러한 도시이고, 그렇게 해서 회심자를 얻고 교회가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곳보다도 더 특별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는 이제 이 일 이후로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그런 어떤 이제 동역자가 되는데요. 이 디모데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겠는가? 여기 지금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랬으니까 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언제 이 디모데가 회심을 했겠는가 이렇게 이걸 이제 성경에는 정확한 시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지금 돌에 맞아서 죽는 그 경험을 할 때 그때 구원받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역의 최대의 열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바울과 이 디모데는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 증인으로서 그 이제 옷을 지키는 자로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자기의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대단히 큰 어떤 영적인 중요한 그 어떤 계기였을 것이고 그 이후에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러한 경험을 이제 이 디모데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서 죽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디모데도 마치 사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느꼈던 그러한 감정을 비슷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유대인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기까지 이게 뭐 무슨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어떤 일을 안 했는데도 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저 믿음 때문에 저렇게 기꺼이 죽어갈까? 저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갈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양심과 이 마음의 큰 어떤 동요와 변화가 있었을 터인데 디모데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회심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펴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 디모데 후서라는 것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보내는 그 서신서잖아요.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 전서 맨 끝에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나중에 보내는 이 서신의 내용에서 3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이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뭔가를 회상하게 하면서 너 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잘 알지 않냐? 나의 교리, 내가 가르치는 교리가 어떤 건지 잘 알지 않냐? 내 삶의 방식이 어떤 건지, 내 삶의 목적이 어떤 건지 네가 잘 알지 않냐? 또한 네가 내가 안디옥에서 겪었던 일, 이고니움에서 겪었던 일,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일, 그거 너 잘 알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잖아요. 여기 루스드라가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지금 이 루스드라 지역에 이제 살면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당할 때그 모습을 보면서 회심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출신을 보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몇번 우리가 반복해서 이 포인트를 보고 있듯이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두 개가 지금 디모데에게도 이한 사람 안에 이두 문화가 다 융합되어 있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모든 그러한 이제 규례를 지키면서 사는 유대인으로서 이제 컸을 때 가말리알이라는 그 유대 당대 최고의 그 선생님에게 유대 문화와 모세 율법을 배운 바리새인 또 랍비가 되지만 그러나 어릴 때에는 그 다소라는 그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서 또 교육받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 지역을 복음화시켜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지금 유대의 문화와 또 헬라의 문화를 다 섭렵하면서도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대단히 하나님이 참 적합한 사람을 고르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디모데 또한 비슷하게 지금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그두 문화를 다 온전히 다 섭렵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 보시면 3절에서 보니까 이제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루스드라에 이제 2차 선교여행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디모데가 이그 주변 지역에서 대단히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이 이 선교 사역에 동참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조금 의아해할 수가 있죠. 바로 방금 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지금 할례 문제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 회의까지 개최해서 그러한 어떤 짐을 참 이방인들 중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그 제자들의 목에 그 멍에를 메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다 결의를 하고 이것이 성령님의 뜻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얼마 안 돼서 지금 이 디모데라는 이 사람에게는 지금 할례를 지금 행하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것이 좀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할례가 구원의 조건처럼 여겨졌어요. 그렇죠?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16장 상황에서 디모데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고 대단히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고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역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사역의 설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배경 하에서 성장한 디모데를 유대인의 그 의식에 복종하게 함으로써 디모데가 그 유대인을 향해서 사역을 할 때에도 어떤 걸림이 되지 않도록,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실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조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러니까 해프 주이시, 그러니까는 해프 주유죠. 그러니까 그 반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쪽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라고 생각이 되면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뭐 할례를 받아도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것이 이제 구원과는 상관없으니까 안 받아도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이제 이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을 때 그때는 이제 조금 문제가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서부터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서부터 22절 여기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가로 열고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니 자이나 가로 닫고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신약교회에도 원칙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닌 한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가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혼을 얻을 수가 있다. 혼을 얻기에 더 유리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이제 공사판에 다니는 분들에게 우리가 뭔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어떤 학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그분들이 또 이해하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해서 뭐 정말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참 세상에서 배운 것이 많고 이런 분들에게 공사판에 막말을 쓰게 되면 그럼 또 그런 분들은 또 마음이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생각을 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가 다가가게 될 때 효과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또 이 할례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구절이 여기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구절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억지로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경우에는 이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역에 대해서 사역자가 되려고 할 때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다 자발적으로 이게 동의가 돼서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좀 얼마나 또 특별했는지 조금만 잠깐 더 보면은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받고 에베소 교회의 첫 목회자가 된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 디모데에게 두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것이죠. 또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또 빌레몬서 이런 성경들에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인사말에서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2차 선교여행에서 바울이 함께 데리고 가고 또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첫 번째 투옥됐을 때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투옥됐을 때에도 그때도 디모데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복음 안에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묘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도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가 대단히 특별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2절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죠. 2절에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좋은 평판이라는 것 이게 참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평판.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교회 일꾼들을 뽑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곱 소위 우리가 이제 뭐 일곱 집사다 이렇게 이제 흔히 표현하는 집사인지 우리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일곱 명의 그 일꾼들을 뽑는 그 장면에 보니까 3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도 지금 평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평판, 정직하다는 평판. 여기 뭐 영어로 보면 honest report 그랬어요. report 우리 report 쓴다 그러죠. report.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보고, 평판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정직하다는 평판 이것이 지금 좋은 평판이죠. 그렇죠? 이것이 이 일곱 명의 일꾼을 뽑는데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0장에 22절에 보시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온 유대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고넬료가 좋은 평판을 얻었던 그런 대표적인 또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은 것은 아직 구원받기 전이었어요. 또 22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22장, 우리가 지금 16장을 하고 있지만, 2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2절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평판이 좋은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로 와서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형제 사울아 시력을 받으라 하매 그 즉시 내가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그때 그 상황을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여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그 사람들 말고 그거 말고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시력을 잃었을 때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시력을 다시 얻게 되잖아요. 그때 이 아나니아 여기 보니까 이 아나니아도 유대인에게 평판이 좋았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를 한번 보시죠. 요한 3서 12절 요한삼서 12절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이 인생이 끝나고 나서 참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어떤 레포트를 작성하실 때 그때 참 좋은 평판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이 마감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도 잠깐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에 이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감독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감독은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나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감독이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시면 이제 3절서부터 이제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내에서 참된 그 과부로 인정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여기 보니까 9절에서부터 보시면 60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지니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른 자라야 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서 인정되는 그 과부에 대한 그 기준에서도 좋은 평판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믿음의 그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4절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하면서 아벨 얘기 나오고 5절에 에녹 이야기 나오고 7절에 노아 이야기, 8절에 아브라함 이야기, 11절에 사라 이야기, 뭐 이렇게 해서 20절에 이삭 이야기, 또 21절에 야곱, 22절에 요셉, 23절에 모세의 부모, 24절에 모세, 31절에 라합,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나서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그 삶을 이제 몇 마디로 쭉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부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37절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 삶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해서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 하면 뭡니까? 좋은 평판. 믿음을 통한 좋은 평판. 이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마감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좋은 평판으로 이렇게 good report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신다면 참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십시다.